교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흡할 때 숨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내쉰 숨은 타인에게 들어가 그 일부가 됩니다. 숨 하나만 봐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사과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영양분, 산소, 색소, 질소, 비, 농부의 땀이 들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온 우주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누가 한 말,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민 스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또 오해하실까 봐 머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머리도 좀 기르고 나왔습니다. 2012년에 출간되어서 거의 근한 10년간 그 최근 10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꼽으라 한다면 이 책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너무 홍보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책을 많이들 읽었다고 합니다. 종종 이제 타 종교에서도 진리를 찾고자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타 종교에서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진리의 흔적들, 진리의 빛들을 종종 조금씩 발견하곤 합니다. 이 해민 스님이란 분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읽는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한 혈통이다. 그래서 그 경계를 이루고 연대를 정해서 나눠져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공존하고 그렇게 연대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니 진리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저희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좀 볼까요? 내가 이 사람과 한그 혈통이다. 한 핏줄이다. 우리가 다 사실 한 몸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저희에겐 사실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이 저희에게 얼토당토한 말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온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단절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단절된 것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잘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벗은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그거 왜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쓸만한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를 부르는데 내가 사랑해서 만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 있는 그 여자, 저 여자가 저한테 이 사과를 줬습니다. 이 선악과를 줬습니다. 아내 핑계를 대고 있네요. 그 사실 그 좀 전에 1장 말미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만 해도 아담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 홀딱 완전 뻑하가 아닙니다. 완전히 깊이 빠져서는 그렇게 좋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저 여자가 저한테 좋습니다. 아내 핑계를 댑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영촌관계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다음에 저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이 범죄가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관계도 깨졌네요. 형이 동생을 왜 죽였죠?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드렸던 재산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과 비교의식을 갖고 동생으로부터 열등감, 박탈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 아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쟤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바쁩니다. 쟤 지켜보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형제관계가 다 깨진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 가서는 가인의 칠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 23절에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라는 뜻 자체가 강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답니다. 왜 죽였냐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죽였답니다. 소년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계층의 사람입니다. 언제든 부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부모가 가정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존재가 당시 소년입니다. 근데 나를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년을 가서 죽입니다. 근데 이 4장 23절이 놀라운 것은 그냥 일반 성경 구절처럼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건 이 시나 노랫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라멕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나를 상하게 한 사람 다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건들면 죽을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건드려 상처 주면 니들 다 죽일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관계가 깨져가는 역사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렇게 길고 끔찍하고 무서운 역사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인 관계의 단절, 관계의 깨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죄의 결과가 관계의 단절이라면 그럼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다시 드릴게요. 죄의 결과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깨졌던 관계가 소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가장 티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내 옆 사람과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어렵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나에게 상처 줬고 나에게 힘들었던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사역이 다 끝난 뒤에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사역의 결과는 어디 나타나냐면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불리는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사역의 결과가, 그 아름다운 구원사역의 열매가 적혀있는, 담겨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제자들이 구원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2장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공동체, 성경은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일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놓은 것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2절만 저희가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푼이라도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더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꽉 쥐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웃에게 기꺼이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4장 34절 한 절 더 뛰어넘어서 이 구절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때문에 이 구절이 가려져 있고 이 구절의 경이로움이 너무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여러분 눈여겨봐야, 보면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놀라가며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와 세상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습니다. 이 가난은 어디서나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힘의 가난, 지식의 가난, 지위의 가난, 건강의 가난, 사랑의 가난, 어디나 가난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세대에는 본인들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의 외모도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아내가 도깨비 그 드라마를 이렇게 종종 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깨비를 시청하다가 제가 한번 이제 종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깨비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 주인공이 그 누구죠? 공유 씨, 그분을 이렇게 보다가 저를 보고는 오징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은 그냥 어떤 절대적 기준 때문에 그 이하 가난 이게 아닙니다. 늘 비교됩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타자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 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모자라. 힘이 가난하고 사랑이 가난하고 지위가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외모가 가난한. 여러분, 세상은 늘 가난한 사람이 양산됩니다. 어딜 가나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는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노력의 그 목적과 이유들은 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 땅에 세워보고자, 이 땅에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고자 애써왔던 삶의 궤적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구하라고, 지식을 쌓고, 국가와 정치체제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구안해냅니다. 뭐 그게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사회주의가 성공했습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입니까? 2014년에 UN 인간개발보고서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8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이 세계의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화 되어가고 있고 다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인류는 끝없이 그것을 꿈꿔왔지만 세상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당신의 백성들,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사라진 겁니다. 구원받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 그 첫 열매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살게 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이 오롯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얘기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 교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는데 공동번역본이 그나마 좀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만물을 만드셨지만 인간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다 깨어져 버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서 실현되냐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구원이 결과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골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교회는 자기 시대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다. 그 자기 시대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세대입니다. 특히 이 시대 정신은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무용하다고, 공동체에 힘을 들이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세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 흘러들어와서, 성도들에게도 흘러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면 그런 시대 정신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 자신 자아 중심의 사람이 타자 중심의 사람이 되고 타인을 받아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공존하도록 그렇게 회복된 게 교회고 성도여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익명성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극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 눈물을 한 방울 흘리고 예배를 드리다 찬양을 드리면서 좋아하는 것, 이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공동체는 들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힘들어요. 교회가 극장처럼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와서 돈 내고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고 갑니다. 말씀 듣고 시원한 데 앉아서 찬양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와서 두 시간 예배드리는 공간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적 경향이 그렇다고, 시대 유행이 그렇다고, 가난한 성도가 요즘은 유행,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타인과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저한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단순히 교회 안의 관계 때문만 아니라 세상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회복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삶의 그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방어적이 됐고 수동적이 되었습니다. 난 절대로 나의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 그 회복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데 교회 공동체 또 들어오라고요. 그거 하기 싫어서 이 대형교회 왔는데, 그래서 이 교회, 이 대학부에 왔는데 나보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죄의 결과가 관계의 깨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죄의 잔해가 우리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함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때문에 늘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든 게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정말 그럽니까? 저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3주차를 교육하며 새가족으로 오셔서 이 교회에 대한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오늘 나누는 이 설교의 내용들은 다 3주차에 제가 대부분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계가 회복된 천국 같은 곳입니다 하면 어이없어 합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걱정한다고, 교회가 무슨 그러냐고 합니다. 교회만큼 끔찍한 관계를, 관계 때문에 난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처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로 옮겨왔다고 말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상해 있습니다. 압니다. 교회가 깨져 있습니다. 압니다. 교회의 몸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그대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아끼는 인형 하나가 집에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라서 집에 그 최신 유행하는 인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한 인형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인형은 얼기설기 바느질이 좀 잘못된, 심질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인형은 지저분합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만져서인지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 한참 뒤떨어진 인형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늘 그 인형을 안고 있고 인형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그 인형을 데리고 잡니다. 하루는 그 집에 계셨던 가정부 분께서 청소를 하시다가 그 인형이 너무 더러우니, 그 인형이 너무 냄새나는 것 같으니 인형을 버린 겁니다. 인형을 버려 쓰레기를 묶어가지고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인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형이 없습니다. 인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소문하다가 끝에 가정부 분께서 이 인형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 인형 찾아내라고, 내 인형 필요하다고, 빨리 인형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웁니다. 아빠가 가서 달랩니다. 아빠가 좋은 인형 사줄게.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인형 있잖아, 뭐 프리파라 이런 인형. 제 딸이 6살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형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웁니다. 난 그 인형 찾기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웁니다. 난 그 인형 안 주면 먹지도 않겠답니다. 자지도 않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가족이 다 그 인형을 찾으러 쓰레기 수거장에 갔습니다. 쓰레기차가 가져갔더라고요. 수거장에서 확 다 뒤져서 결국에 그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인형을 찾았는데 그 전보다 더 더러워졌고 그 전보다 더 냄새가 납니다. 더 볼품 없어졌습니다. 인형을 들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딸한테 그거 주면서 이 인형 괜찮겠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인형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또 끌어안고 잡니다. 알고 보니 그 인형이 그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병상에서 그 아이를 위해 만들어주신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몰입하시는데 이게 실화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 그림 같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만들어주신 인형. 여하튼 근데 그 인형을 그 아이는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고 어머니의 숨결이 묻어있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만들어주신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더럽습니다. 교회가 찢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교회가 아픈 걸 보고 펑펑 우십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의 물과 피를 쏟아 내 아들의 생명이 묻어있는 내 아들의 생명을 다 줘서 산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교회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날카로운 칼을 갈아 그 비판의 칼로 교회를 찌릅니다. 어른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물과 피로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그들과 똑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똑같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쉽게 저희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는 그 말들은 찢어진 교회 때문에 내 가슴을 찢어가며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찢어진 것 때문에 내 심장이 너무 아파서 이 심장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들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냐고, 교회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냐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줄 수 있냐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끝없이 끝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냐고 그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물과 피를 쏟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쉽게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대적하실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진짜 구원을 이 교회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 이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겁니다. 저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저희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많은 대학부 지체들이 앉아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중반을 지나며 교회의 교회됨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경험한다는 것은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20대 초중반에 내가 경험해야 할 구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와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받아내고, 옆에 있는 지체를 인정하고, 옆에 있는 지체 용서하고, 그 지체와 화해하고, 그 옆에와 공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존하고 상존하고 함께하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렇게 거기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게 20대 초중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딘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진짜 구원을 경험해 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함께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함께 헤아려 알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흘려 사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를, 이 대학부를, 우리 삼일교회를, 어쩌면 우리가 속한 진을, 우리의 팀 모임을, 우리의 조 모임을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모임, 내가 그 모임, 그 공동체, 내가 피 흘려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 흘려 산 이 공동체,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통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세상을 회복시켜가시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십자가 사랑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주의 교회를 위한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계획에 저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